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또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90번째 시간으로 신약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할 합당한 찬양 희생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할 합당한 찬양 희생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희생헌물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생헌물.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람이 먼저 이제 스스로 고안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걸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먼저 이걸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아담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생헌물, 이것은 율법 이전, 또 율법 하에서, 또 천년왕국 하에서도 드려지는 거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도 드려져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위한 짐승 희생헌물은 더 이상 없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한 번에 끝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희생물은 드리진 않는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희생헌물은 뭐냐? 그건 영적 희생헌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년왕국에도 이걸 희생헌물을 드립니까? 예,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때에도 이제 죄사함을 위한 건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에도 죄사함을 위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기념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이러한 영적 희생헌물을 우리가 삶의 희생헌물이다. 우리의 삶의 희생헌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희생 헌물에도 구약시대 짐승헌물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안에는 감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경배하는 마음, 또 주님과의 교제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담아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신약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까? 예, 상당히 많이. 우리가 찾아보려고만 노력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항목들도 말씀한다. 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행위, 긍휼을 베푸는 것, 선행하는 것, 또 나누는 것, 또 찬양과 감사, 또 상한 영. 이게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또 의의를 행하는 것, 또 물질을 드리는 것, 또 복음 전도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 심지어 성도의 죽음까지도 이제 이런 헌물이 될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제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조금 더이 찬양이라고 하는 신약 성도들, 신약 제사장들이 드리는 영적 희생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맞췄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 찬양 축제와 또 이렇게 시간상으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서 제가 찬양이라는 문제에 조금만 더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찬양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단어가 praise입니다. praise. praise라는 이 단어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냐 요거를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찬양인데 막상 그 찬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가 나오냐면 이 창세기 24장 48절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차 해가지고 실제로 그 아내감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장면에서 이제 요게 등장을 해요. 창세기 24장 48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막상 여기 영어 단어를 가보면 이게 praise가 아니라 bless로 되어 있습니다. blessed. bless. bless. bless는 우리 교회 그 이제 영어 이름이 이제 blessed hope. 복된 소망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blessed인데 왜 찬양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을까? 좀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bless라는 단어도 찬송하다, 칭송하다 이제 그런 단어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bless는 이제 복을 빌다 이제 그런 의미로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블레스 하셨다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찬양했다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블레스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했다, 칭송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게 되는데 그게 틀렸냐? 아닙니다. bless라는 단어, 영어 단어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praise라는 이 영어 단어 praise, praise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정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할때 의외로 이게 레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아. 레아와 라헬 기억하시죠? 야곱의 두 아내 중에 하나인 그 레아와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이제 레아와 라헬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아는 라헬의 언니이면서 어찌어찌해서 덤으로 야곱의 아내가 된 여자였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아내가 될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이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되면서 또 야곱에게는 뭐 장인어른이 되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이 하도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이제 야곱을 자기 집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매가 전부 그냥 야곱의 아내가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여차여차 해서 두 사람이 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야곱은 원래 결혼하려던 사람이 라헬이었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별로 정을 안 줬어요. 라헬만을 이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라헬의 태는 안 여시고, 그쪽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자꾸 낳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라헬이 수태하지 못하는 사이에 레아는 세 명을 낳았습니다. 그게 르우벤, 시몬, 레위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번째 아들을 낳는 장면에서 이제 여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그녀가 또 수태하여, 이게 이제 레아죠. 레아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또 수태했다니까 그 전에 여럿 난 거예요. 세명 낳았어요.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의 그 여정을 통해서도 또 낳게 되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유다라는 그 이름이, 우리 유다지파 이렇게 얘기할 때이 유다라는 이름이 그 뜻이 찬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유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변형시켜서 이제 그가 찬양을 받으리라, 또는 찬양받는 자, 또는 주를 찬양함, 뭐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유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살펴보시면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세 아들을 연속해서 낳는 그 때까지도 뭐만 원했던 거냐면 자기 남편의 사랑만을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아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그이 아들들의 이름들에서 녹아나는데, 보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한 이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예,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야, 이리 좀 와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르우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시므온은 그럼 또 무슨 뜻이냐?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야. 오늘은 좀 공부 열심히 했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레위는 뭐냐? 레위라는 이 이름은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뜻이에요. 그 윗부분에 보면은 아예 그래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자,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처음부터 사랑을 안 했어도 그렇지, 이제 내가 이렇게 세 번째의 아들까지 내가 낳아줬으면, 이제는 그래도 야곱 이 남편이 나하고 좀 마음을 같이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이 레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이 유다라는 이름은 이 뜻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감이 좀잘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나중에 야곱은 죽기 전에 이 열두 아들을 이제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49장 8절 한번 가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자라는 거죠, 유다가.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자식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가 통치자가 되면서 다른 모든 그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곡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나중에 이제 오시게 되는 그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참 이게 보면 하나님이 참 위트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에서 찬양받는 왕이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부터 설계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유다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유다는 레아가 마음의 상처 속에서 출산한 그런 아들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이제 이 유다를 낳는 이 순간에 그 고통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이제는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자, 이것은 시선이 옮겨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말씀하실 때 내 열망이 남편에게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 레아의 열망이 셋째 아이를 낳기까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저 남편. 그러니까 남편과 나의 관계가 내 행복에 어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던 이 레아가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어떤 존재감이나 행복이나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남편의 마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멸시받는 곳에서 영광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이 고통받는 곳에서 찬양을 끌어내시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 praise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 이 상황을 보니까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주변 환경만 보던 사람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자기의 관심과 눈을 돌리면서 이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일종의 희생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즐거워야 찬양이 나오기가 쉬운데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쓰라림과 고통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내가 뭔가 희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레아의 이 찬양, 찬송이 이것이 그야말로 찬양의 희생이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raise라는 단어가 레아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 이후로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한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짐작하시겠듯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단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굉장히 자주 하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각인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십시다.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너 똑바로 봐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요거 신약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사실은 이거 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칭된 그런 개념들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이제 성도들,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이 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과 파멸로 들어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렇게 하신 거냐? 왜 그렇게 하신 거냐? 할 때, 이렇게 해주신 분께 대한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뻔뻔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이런 유사한 구절이 성경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보시면 에베소서 1장 5,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여기 보니까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우리를 입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뭘 하시는 거냐?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자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셨나요? 참 죄송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그게 어느 쪽에 있냐. 아까 그 베드로전서 2장 그 9절에서 찬양을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셨다.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그 이제 영어를 보면 이제 show forth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요건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요. 요건 뭐냐면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Show forth.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속으로만 있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저는 마음으로 충분히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목적 자체가 뭐냐? 그걸 밖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볼때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오늘을 본문, 히브리서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게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입술의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실제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인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걸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안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매일 그냥 아유 어떻게 해서든지 밤새 통성기도 해서 우리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떼써서 받아내고 뭐 이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우리 이제 임원섭 형제님께서 잘 설명해주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복 주기 원하는 분 맞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이제 그것과 상충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높이는 거 이건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받아내는 거. 그거에만 이제 관심이 많게 이렇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 어릴 때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영적으로 어릴 때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뭐 50년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고 60년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고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 하는 걸 일단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찬양이라는 개념과 경배라는 개념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찬양을 떠올리면 경배도 같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한참 유행하던 게 경배와 찬양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딱잘 어울리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배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공통적일까요? 우리가 이제 찬양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praise 이렇게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제일 많이 쓰고 경배는 우리가 이제 worship 이렇게 표현하죠. worship. Worship dance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Worship. 일단 찬양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개념을 잘 잡아야 우리가 이제 실행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십시다. 먼저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이 뜻은 감탄을 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탄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감탄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칭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한계인데 어쨌든 하나님 잘하셨어요.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게 그다음에 숭배하다, 심지어 아부하다 뭐 이런 개념도 이 praise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하다, 가치를 매기다라는 개념까지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praise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것을 입술을 통해서 아까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감사하는 행위 이거를 우리가 찬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정한 찬양은 언제 나오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 입발림 찬양 말고 진정한 찬양은 언제 나오냐? 자, 요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을 가보십시다. 시편 106편 9절입니다. 시편 106편 9절에 보면 여기 이제 그 홍해 도하 사건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신즉 그것이 마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듯 기품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물들로 그들의 원수들을 덮으시매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냐? 그야말로 터져 나왔냐? 여기 보니까 홍해 그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전 국민이 밤새도록 그이 양쪽으로 물이 벽처럼 쌓인 그 홍해 바닥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건너니까 물이 다시 닫히면서 이집트 군사들이 다 수몰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지면서 그때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 이것은 언제 나오냐? 진실되게 하나님이 믿어졌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 주님 찬송해요. 주님 찬양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입발림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겉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걸수 있어요. 형식상 이렇게 하는 걸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순간에는 그냥 터져나오잖아요. 그냥 찬송,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냥 터져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찬송해요 하고 터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졌을 때, 진실되게 믿어졌을 때 터져나오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됩니다. 자, 경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경배, 이제 월십인데, 월십은 우리 뭐,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듯이, worth라는 단어와, SHIP, ship이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됐습니다. worth는 뭐뭐뭐뭐에 가치가 있다. 가치. 가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고, SHIP, 뒤에 이렇게 이제 접미사가 붙는 이것은 뭐뭐의 이제 상태, 성질, 지위 이런 걸 나타냅니다. friendship, 뭐 이런 것처럼, partnership, 이런 것처럼, 어떤 상태, 성질,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worship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가치가 있다. 또는 존귀함, 명예, 명성,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초자연적이거나 신성을 지닌 존재에게 바치는 존경,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된 단어입니다. 이게 경배예요.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신체 행위와 관련해서는 엎드리는 행위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높은 존재 앞에서 엎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행위예요. 요게 월십이라는 이 경배라는 단어의 주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절대적 가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과 몸을 순종과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경배를 이렇게 또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아는 사람의 합당한 자세, 이걸 우리가 경배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 뭐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러니까 버릇없이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가 그냥 막 맘먹으려고 이러는 상태까지 다다랐지만 사실은 그분과 창조물은 무한한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거리, 무한한 거리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합당하게 취하는 자세, 그것이 경배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찬양과 경배는 서로 겹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찬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높여서 말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말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경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엎드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자, 제가 몸짓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이면 찬양, 경배면 경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갖고 말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 경배.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과 경배가 비슷하지만 조금 구별을 둔다면, 찬양은 주로 입술의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로 표현되는 그 측면이 강하고, 경배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린다는 이미지에 이게 강하다.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주로 목소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배는 어떻죠? 침묵 속에서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으로 경배 행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경배의 중요한 표현이 될수 있고 경배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경배의 전체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경배가 범위가 훨씬 넓다. 이 엎드리는 거, 요게 범위가 훨씬 넓다.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잘조잘되는 것과 이렇게 푹 엎드리는 것은 푹 엎드리는 게 아무래도 더 깊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차이라면 찬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도 쓸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찬양한다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데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수 있는 단어예요. 경배라는 단어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경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배하고 찬양이라는 이 개념을 일단 좀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봤고, 이번에는 뭘좀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찬양에 있어서의 그 음악적 요소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 요소를 동반하는 찬양. 앞에서 우리가 그 시편 106편 12절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진실되게 믿어진 순간에 터져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제 홍해 도하 직후에 이제 장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교사들의 이제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순간이 인간이 하나님께 부른 최초의 노래를 기록한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홍해 도하 직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노래를 아예 안 불렀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악기를 동원해서건 목소리만으로건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기록된 최초의 사건이 이 홍해 도하 직후의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에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시적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은 있죠. 뭐 유발이라는 사람이 그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짐작은 할 수는 있지만 명시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모세가 노래로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꽤 길어요. 그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불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가보면은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여대연자였죠. 손에 작은 북을 잡고 또 다른 여인들도 같이 따라오면서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기도 동원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목소리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찬송한 것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이제 장면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제는 보다 다양한 악기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곳곳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윗 시대에 이게 굉장히 이제 흥황하고 또 정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몇 구절 좀 찾아볼 텐데요. 역대기상 15장입니다. 역대기상 15장.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뭐 했는지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성경 구절들 보는 겁니다. 역대기상 15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임명하고 비파와 하프와 심벌즈 등의 악기를 울려서 기쁜 소리를 크게 내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레위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임명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기들도 이제 주어서 그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는 거죠. 자, 역대기상 15장 19절입니다. 19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임명을 받아 놋 심벌즈로 소리를 내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이렇게 쭉 하는 사람들은 비파를 타며, 그럼 21절에 보면은 요러한 사람들이 빼어나게 하프를 타고, 22절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하고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4절에도 이제 뒷부분에 가 보면은 이제 누가 나팔을 부는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보면 역대기하 5장입니다. 역대기하 5장 12절입니다. 역대기하 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아까 그좀 전에 읽은 역대기상 15장 그 19절 이하에서 헤만, 아삽, 에단 뭐 이런 사람들 나왔는데 다 레위 사람들이었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구나 여기서 확인해 주죠. 아까 그 앞에서는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자들로 임명하고 악기도 줬다 그렇게 했는데, 헤만, 아삽, 에단 이 사람들이 우두머리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레위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모든 자들과 또흰 아마포 옷으로 차려입고 심벌즈와 비파와 하프를 가진 채 제단의 동쪽 끝에서 있던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팔로 소리를 내는 누구? 제사장.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 120명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사람처럼 한 소리를 내어 들리게 하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려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연습도 필요한 거예요.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팔과 심벌즈와 악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드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심벌즈,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며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매, 그때 그 집, 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이 찬양하는 일이, 음악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일이 맡겨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뭐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건 맞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뭐랬냐? 나팔을 불면서 이 찬양대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것은 보면, 아까 헤만과 아삽과 에단, 여두둔 뭐 이런 사람들이 언급될 때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선견자로 나옵니다. 선견자는 나중에 선지자, 대언자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대언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에서 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대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제가 여기에는 지금 그 구절을 적어놓진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대언했습니다. 이제 대언이라는 게 지금의 이제 이렇게 말씀 선포 같은 건데 음악을 하면서 말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 개념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놨네요. 역대기상 25장 1절입니다. 이거는 좀 확인해 보세요. 역대기상 25장 1절입니다. 아마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몇번 읽으셨어도. 역대기상 25장 1절에 보니까 또한 다윗과 군대의 대장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이 사람들 대언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별하여 섬기게 하매 그들이 하프와 비파와 심벌주로 연주하며 대언을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하며 대언했다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찬양 사역에 배정된 사람들의 수가 역대기상 23장에 가보면은 4,000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400명도 많아요. 여러분, 그 무슨 뭐 부활절 연합 성가대 뭐 이렇게 가지고 모인 사람들 쭉 보면은 그뭐한 200명도 굉장히 많아요. 200명이 앞에 이렇게 쫙 나와서 서도.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4,000명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상 2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거나 목소리로 찬양하는 일들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승이 되었습니다. 네, 역대기상 25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들이 다 자기 아버지의 손 밑에서 심벌주와 비파와 하프를 연주하며 주의 집에서 노래하고 왕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더라. 이처럼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곧 모두 재주가 있어서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는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좀 재능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주가 있어서 주의 노래들을 배운 자들의 수가 288명이더라.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자나 막론하고 분반별로 서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팀을 나눠서 이제 요번에는 누가 섬기고 다음에는 누가 섬기고 하는 것들을 정했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스승이나 배우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일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수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찬양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헌 때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역대기하 5장 1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성전이 회복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대기하 29장 25절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포로 귀환 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봉헌될 때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그 왕조 왕국 시대에 악기 연주나 노래 같은 음악적 요소를 동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레위 지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특권이었던 거예요. 음악을 가지고 공적 경배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이 일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이 음악적 요소를 전혀 참여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도 서로 화답하고 환호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이제 그 역할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주도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레위 지파 이걸 맡은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적 요소들을 담당했던 그 수장들, 우두머리들은 뭐였다고요?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공적 경배 순간들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그들의 사역이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과정에서 지금 나팔을 불잖아요. 그렇죠? 나팔을 부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에 찬양에도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제사장들은 그 성전이나 성막에서 짐승 희생 제물 드리는 것만 한 거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들이 모두 했던 거예요. 경배, 공적 경배에서 그 나팔이라는 파트를 또 담당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지금 신약의 제사장들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뭘 했는지와 연관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짐승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신약의 이 제사장들인 너희가 이제 희생물을 이제 그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입술의 열매로서의 찬양의 희생을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린다고 표현할 때, 왜 여기다가 찬양을 같이 이렇게 붙여놨을까 할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긍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 희생 제물만을 담당했던 게 아니라 뭐도 담당했다? 찬양도 담당했다는 거예요. 찬양의 그 일정 부분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제사장들에게 말씀할 때 찬양의 희생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약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는데,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일도 했다고 할 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이제 찬양과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4장에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우리처럼 지금 다 같이 모이는 공적인 어떤 모임이네요. 이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각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누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교리도 있으며, 그러니까 가르친 거죠. 누군가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리와 말씀 선포를 얘기하겠죠.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자, 요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은사들은 없어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일 때에 찬송시와 말씀 선포, 교리와 가르침 이런 게 있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자,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여기 선율이 멜로디입니다. 선율을 만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조금 해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요세 개의 구절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함께 모일 때에 공개적으로 모일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냐 할 때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요소가 찬송과 노래와 가르침 이런 것들입니다. 신약교회의 공개적인 모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 찬양에 최소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 Psalms, 우리 시편이라고 얘기할 때 Psalms와 그다음에 찬송과 Hymns와 그다음에 영적 노래, Spiritual Song 이런 것들은 전부 세 개가 다 음악적 요소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위로는 이 찬양의 역할이 위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은 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할때 그것이 첫 번째는 누구를 가르친다? 나 자신을 가르친다. 나 자신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다시 여러분 가서 보시면, 19절에 가서 보시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이 찬송이 나를 가르쳐요, 일단. 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엔 또 누구를 가르치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르치는 효과,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듯이 가르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구약 제사장들의 경우에 이 레위지파가 음악을 연주할 때 뭐도 같이 했다고요? 대언도 같이 한 경우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언과 찬양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찬양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같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거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는 역할. 자, 이걸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크게 봐서 네 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 희생헌물을 드리고 향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공적으로 경배할 때 찬양대 파트에서 나팔 부는 역할도 했어요. 역대기하 5장 12절에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요게 레위기 10장 10절, 에스겔서 44장 23절 같은 데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라기 2장 7절, 역대기하 17장 9절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했나요? 저와 여러분 신약 제사장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직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차이점이라면 지금 우리는 짐승 희생헌물을 드리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 사함을 위한, 죄 용서를 위한 짐승 희생헌물 이런 거는 우리가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건 영적 희생 건물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제사장들의 영적 희생 헌물, 이것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헌신, 감사, 사랑, 경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praise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게 어땠습니까? 고통 중에 자신의 눈을 더 이상 자신의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때 희생이 따랐던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 찬양이 이제 그 언급되고 있다,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찬양은 진실되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믿어졌을 때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이 부족하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뭘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진 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좀 너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순간이 너무 적었다면, 그러면 진실되게 하나님이 믿어진 순간이 적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아놓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그럼 경배가 뭐가 조금 다르냐? 찬양은 주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 경배는 엎드리는 행위와 주로 관계가 있으면서 경배가 더 범위가 넓다. 찬양은 경배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 찬양이 반드시 음악적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음악적 요소 없이도 시를 읽어도, 그리고 말로 해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찬양에는 음악적 요소가 포함됐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악을 동반한 찬양을 받으시는 것에 얼마만큼 관심이 많으신가? 이건 우리가 뭘 보면 알수 있냐면 사탄을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 중에 하나였고 최고 그룹이었고, 그 하나님이 그 그룹을 창조하실 때는 그몸 안에 악기를 내재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안에서 네 자금부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악기가 아예 내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물에게도 이 찬양, 음악적 요소를 겸해서 찬양받으시는 거, 이거를 원하신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담당했던 그네 가지 역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공적인 이런 이 경배 모임에서 단순한 청중의 위치로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참가자의 위치로 있지 않았어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공적 예배에 와서 슬며시 뒤에 앉아 있다가 헌금 조금 내고 그냥 잘 벌어지지도 않는 입으로 찬송 몇 구절 읊조리고 나서 그냥 후다다닥 빨리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그 예배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청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태도를 돌이키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자세에서 조금 돌이키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뭐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뭐 쾅쾅 내리치면서 뭐 호통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 이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그냥 앞에 눈을 앞에 보고 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그냥 그 왔다가 그냥 그 액땜하듯이 이거 안 나오면은 일주일에 무슨 뭐 사고 당할 것 같으니까 액땜하듯이 나와서 그냥 1,000원짜리 한장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헌금 1,000원밖에 못하신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분량에서 많은 걸 내셨으면 1,000원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쨌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본질적인 근본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